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섯하였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디모데에서는 사도바울이 노년의 시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시작된 교회로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철학과 사상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을 신봉하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는 그 디모데의 나이나 또 사역의 경험이 많지 않은 연륜이 짧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니까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죠. 자신의 삶을 구분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로만 구분합니다. 다른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옷을 맡은 자가 사울이었다고 하죠. 청년의 사울.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자들이면 형제나 자매나 할 것 없이 다 옥에다 가두는 일이 앞장서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역할로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괴수라는 단어의 뜻은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9장에도 보면요. 그가 정말 정말 가혹하게 정말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변화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 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만큼이나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했던 삶인지, 얼마나 치열하게 가혹하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던 그의 삶을 바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 16절에 고백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난 날의 모든 과오들을 오래 참으셔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오셨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이 되게 했다는 것은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건데요. 무엇에 대한 본보기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차별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마저도 허락된 그 은혜와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믿보다 이 말이요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을 만한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인 것으로, 참인 것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신의 죄인 중에 으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의 나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겸손하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만큼 형편없었지만 그러한 자를, 그러한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된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로 구분하고 그 변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삶과 예전 과거의 삶은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 간극이 굉장히 먼데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기쁨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고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동일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분명한 겁니다. 1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의 나이에 에베소를 담당했던 디모데에게, 또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지한 내용인 겁니다. 그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대사도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가 당면한 이 현장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훤히 다 보이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겪어야 했던 숱한 일들이 옆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되고 짐작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맞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린 디모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문득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을 것인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고, 저도 그만 좀 싸우라는 말을 애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선한 싸움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로마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 받으려는 것이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8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만 드러나는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역의 달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싸움은 매우 치열하여서 때로는 거짓 교사들과 한치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설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여러 가지 경우에 수싸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저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다른 걸로 대항하지 말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디모데입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단순히 목회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전과 지금을 구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심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 앞에 서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만 뜻하는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되고 증거되고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